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생각이 많은 우리들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차원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본문이 너희가 믿을 때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그 본문이었는데 참 희한한 경험인데 이렇게 주석 주회를 하기 전에 그냥 그 설교 내용이 하나님께서 싹 부어주셔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받아적기에 바쁜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본문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날 예배에 아주 불같이 부어주시는 때가 몇 주 있었는데 이번 주도 그런 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진뱅이 일어나는 그 본문이 있는 그 주에는 진짜로 많은 병자들이 일으켜감을 받았는데 이번 주일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령받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차갑게 식어있고 성령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성령을 제한해버리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굉장히 피상적인 믿음, 딱딱한 믿음, 굳어버린 마음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 전설 같은 기적들은 이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번 주일에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또 임재해 주시는 축복된 한 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루시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뿌리시는데 그것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16절의 등불은 바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복음을 암시하는데 우리가 등불을 들고 어두운 곳에 비추어야 하는 것처럼 복음도 그냥 두고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주위로 전파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겨놓거나 전시해놓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뮤지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냥 복음을 전시해놓은 걸 듣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예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현금을 내고 티켓을 내고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를 관람하고 가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을 내가 밖으로 선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의식보다는 그냥 좋은 종교적인 의식을 참여하고 가는 그런 복음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그런 태도가 오늘날의 기존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두면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올려놓거나 걸어놓는 틀을 말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비출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구령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어떻게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극동방송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공산권이 닫혀있던 시절에 정말 전파 하나라도 이 헬츠 주파수를 올려서 그 차가운 땅 곳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피나게 노력하는 그 기술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까지 전파의 힘을 빌려서라도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선교다. 그것이 바로 전도다. 그 몸부림치는 열정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어온 복음이 거기서 멈춰있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쇠락합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내게 온 복음을 멈춰있게 하지 말고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살아있게 됩니다. 이때 영성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면 복음을 마치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영성이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밖으로 내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은 이 복음의 비밀이 완전하게 드러낼 것임을 뜻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가리지 말고 가감없이 낱낱이 있는 그대로 이 복음을 다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타협해서 설탕을 치고 예민한 부분 편집해서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는 그대로 전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이 말씀은 내 안에 드러나게 한 것들을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씨 뿌리는 자인 예수님에 의해서 빛과 소금같이 급속히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과 가정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참 희한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겸손히 반응하는 자, 그래서 목마름으로 그 복음을 흡수하는 자에게는 큰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있겠지만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수탈당할 것이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겠지만 교만해서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게 무서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걸 쉽게 생각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뭐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있다. 뭐 다음 주에도 또 설교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매 순간순간 판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개가 오늘 어떻게 반응했는가. 작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그래서 가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기로 작은 결단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또 작은 말씀이지만 콧방귀를 끼고 갔잖아요. 하나님 농담하시나?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옵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들은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이블 오비디언스, 말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복받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한 사람은 많지만 부흥의 주역들은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이 말씀 영적인 세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어요. 은혜를 한번 체험한 사람이 더 큰 은혜로 사모해서 또 온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자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흡수하는 버릇을 잘 들여놓으면요. 여러분이 점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작은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말씀도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작은 것부터 들어봐야 돼요. 뭐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사업을 뭘 해야 돼? 이런 큰 거를 하려고 그러면요. 욕심이 들어가서 잘 안 들려요. 근데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순종을 했다가 또 보면은 몸의 체질이 순종형으로 딱 바뀌는 거지.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체질을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로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체질로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따지지 말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오늘 반응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아멘으로 반응해야지. 은혜롭게 반응해야지. 준비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이 축복으로 바뀌고 여러분 가문의 운명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9절 21절까지는 다른 앵글에서 또 이 문제를 보는데 누가 내 가족이냐 이 문제죠. 예수님이 사역에 바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혈육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4주간 하면은 가족들이 찾아왔으니까 예수님 암만 바쁘셔도 나가서 이제 좀 어머니 오셨어요. 뭐 동네 아무개 왔니? 그리고 뭐 이래야지 인지상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차갑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수님 매정하신 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혈육들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충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형제들부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꾸 예수님이 자극하는 게 자꾸 민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형제들은 예수가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이 형제들이 그 시각을 바꾸죠. 하지만 지금은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니까 한번 호기심에 예수님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가서 우리가 좀 적당히 진정을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형제들한테 많았어요. 형제들이라도 믿음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전혀 예수님을 믿음에 주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판단과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육체의 형제들을 그때는 만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 다시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결국 여기서는 육적인 혈육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결실을 맺는 믿음의 혈육관계를 예수님은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맨날 교회는 가족입니다 이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가족이 왜 가족이냐 하면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가족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피가 아닌 인간의 피는 죄로 얼룩져 있어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피를 받았을 때 원죄의 그 피가 우리한테 흘러왔잖아요. 조그만 애들도 그냥 막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그 어디서 배웠나요? 환경이 나빠서도 있겠지만은 죄의 피가 있어요. 인간의 죄의 피로 섞인 가족은요. 끈끈하지만 가족 이기주의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진짜 사실 혈연관계보다 더 나아요.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가족입니다. 이 교회 가족의 첫째 특징은 우리의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이게 교회 가족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교회에 나온다는 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구원받은 가족이 아니라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오지 않아요. 그 순예배 모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꾸 말씀을 듣고 결정하게 될 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몸부림을 칠 때,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러분을 인간의 육체 형제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인간이 보는 제적 숫자랑 주님이 카운트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에서 카운트할 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숫자만 카운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400만이었지만 하나님이 카운트한 그 남자의 숫자는 한 60만 그 정도 됐잖아요. 주님께서 교회, 지상의 교회를 카운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몇천 명 된 그 막 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교회 가족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축복받는 짓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는 막 졸다가, 하나님 말씀 자기 잘 나갈 때는 말씀 코웃음 치면서 무시해버리고 있다가,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나 좀 봐달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한테 크레딧이 좋아야 되는데, 평소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말씀을 차분하게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 아무개는 정말 날마다 내 말씀 앞에 앉아있네. 날마다 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쌓아놓고 있네. 그래서 아무개의 가치관 속에는,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준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족으로 보십니다. 가족으로 본다는 건 하나님이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전쟁에서 받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리더십의 지침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네가 그냥 바른 대로 다 주겠다. 네가 건드리는 것마다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코앞, 자기가 그토록 기도해오던 열매의 코앞까지 와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말씀이 브레이크드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같이 그리던 그 약속의 땅을 여러분이 건드리는 대로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나의 가족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먹일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오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